4월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5월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두 달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 2, 3월이 생각보다 좀 오래 많이 쎘고 4월 또 초순까지도 좀 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2월, 3월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각이 바뀌니까 즉 금리를 더 이상 뭐 이제는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쯤 됐는데 뭐 벌써부터 또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예, 왜 그런지를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펀디멘탈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반등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빠졌는지를 알면 언제쯤 오를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늦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때 또는 4월 달에 PC 숫자가 나올 때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 15일 그다음에 이제 5월 3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는 돌리기 시작할 거다. 근데 뭐 조짐은 뭐 이번 주도 예, 다시 또 돌리더라고요. 어제 예, 보니까. 그래서 글쎄요. 변동성이 있기는 하고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변동성 있다가 이제 확실히 돌리기 시작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건 6월 달부터 뭐 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 올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의 투자 기관들마다 생각들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 그렇게까지 내려야 되면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채권만 들고 가던가 어떤 큰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많이 내려주는 거다. 이거 오히려 안 좋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다.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급락 현상이 나오거나 뭐 정답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를 올해 아무리 많이 내려줘도 세 번, 한 두세 번 정도만 내려주면 딱 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성장성은 제법 높게 나오는 그런 환경이라면 금리를 굳이 그렇게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 어쨌든 간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떨어져 주면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기업이나 가계의 펀디멘탈은 훨씬 더 튼튼하고 네. 더 높은 금리를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오히려 그냥 재정 적자 폭을 봤었을 때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 연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내릴 필요가 없고 단기 쪽으로 지금 계속하면 앞으로 1년, 2년 뒤에 좀 더 빠르게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오히려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는 모습이다. 그래야지만 어떤 닷컴 버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95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아주 괜찮은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금리를 천천히 내려줬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별로 뭐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어서 금리 높게 유지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 민간 부채 비율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98년도에 금리를 빠르게 확 내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1.25%를 완전히 내리고 나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는 막 고용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닷컴 버블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 엄청난 후유증을 3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길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1에서 1.5% 정도 내려주는 사이클이 맞다. 그게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거품이 이르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사이클적으로 이제 하락을 맞는 구간이 뭐 몇 년 뒤에 올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나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막 사람들이 금리 못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값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가 뭐 4.5%에 유지만 돼도 S&P 500의 적정 가치는 뭐 5,400까지도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리가 4%까지 떨어져 준다면 거의 뭐 5,700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에 너무 예민하셨고 너무 금리 먼저 생각하시고 전략을 짰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어떻게 전략을 짰어야 되냐면 금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떨어진다. 둘째, 경기가 괜찮을 거다. 그럼 경기가 좋은데 어떤 쪽에서 경기가 좋으냐. 그래서 그 성장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래서 그 성장 관련된 업종과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왜 시장이 금리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반등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아주 나빠지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아주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금리를 덜 내려줘도 되고 경기가 왕창 안 좋아질 거니까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리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업 실적을 분석하기가 더 편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도 더 편하고 그래서 그런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아 그럼 어떤 기업들이 좋냐 이거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앞으로 6개월 쭉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오히려 천천히 내려주는 게 더 좋다. 물론 금리를 갑자기 올린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파웰이 그걸 싹 없애줬잖아요. 네. 이제 금리 올리는 건 없다. 그거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결국 경기가 얼마나 빨리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변할 거고 어쨌든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에는 경기 둔화가 막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다면 이 2년 동안에 얼마나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이 뭐냐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 뭐냐 뭐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그런 섹터와 기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경기 얘기만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기업들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파웰이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계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2, 4분기는 똑같이 5%대의 명목 성장률이 나오면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2%가 넘고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지고 이런 숫자가 2, 4분기 나올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것이 구조적인 문제냐 계절적인 문제냐. 근데 저희의 판단은 계절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2,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으로 PCE로 봤었을 때 그럴 것 같다. 왜? 3월달 PCE 인플레이션 숫자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2.7이고요. 근원 PCE가 2.8입니다. 어쨌든 3%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계절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2, 4분기로 계산했었을 때 이 PCE 숫자가 근원이 3.7% 분기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2, 4분기로 계산하면 또 2.5%대 요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명목 성장은 똑같은 유지되고 그럼 저희 생각할 때 이건 골디락스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 4분기 숫자가 확인되는 시기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골디락스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주식에 좋은 거죠. 예. 물론 채권도 더 이상 손실을 안 나겠죠.
시장 상황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AI와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네. 여전히 AI와 반도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은 어쨌든 AI와 반도체부터 얘기를 하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이 그 얼마 전이었죠. 한 몇 주 전이었나? 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주가가 10% 폭락했고 네. SMCI,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가 23% 폭락을 했어요.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주말이 꼈으니까 이제 주말에 막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막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AI 끝났다. 네. 뭐 무슨 AI가 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사기다. 뭐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급락에 대한 두려움을 막 이렇게 부추겼죠. 만약 그게 맞다면 정말 좀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AI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메타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얘기를 했고 애플도 심지어 AI 센터가 스위스에 있다는 둥 뭐 그러니까 자꾸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는 이미 벌써 이거는 못 건너가는 강을 이미 건너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가기 시작한 거를 되돌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돈이 많은 애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흐름은 그로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먼저 올라요. 그래서 비용으로서 쓰여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하드웨어 쪽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좋은데 결국 나중에 이게 거품이 아니려면은 이게 소비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를 뜯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AI? 그래? 나 도대체 뭐 어디다 돈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뭐 핸드폰 사야 돼? 아니면 PC 사야 돼? 아니면 랩탑 사야 돼? 뭐, 아니면 뭐 비전 프로 사야 돼? 뭐,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자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안 하죠. 기다리죠. 누가 썼는데 정말 좋다더라. 저건 AI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야. 저건 엣지 디바이스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비가 확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 정확한 정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믿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소비 시장을 테스트를 할 거고 그게 이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서 마케팅이 되면 왕창 소비가 일어나겠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빅테크들도 투자는 해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은 선점을 할까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려드리면 가장 AI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자율주행.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가 테슬라.
네.
그리고 뒤늦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엔비디아예요. 그죠? 근데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그죠? 이건 AI를 이용한 거죠? 서비스죠? 그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전체 구도로 잡히는 거죠. 그게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기기를 깔았고, 그 기기를 깔아서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 거죠.
네.
예. 스마트폰만 판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그게 바로 기기죠. 그럼 그 기기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나와야죠. 그게 자율주행이거나 로봇택시거나 뭐 등등등 아니면 심지어는 보험 상품과도 연결되겠죠. 왜냐면 손실률이 확 떨어지니까 손해율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을 아직까지 누가 1등이냐 모르는 거지 그거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패닉하시면 안 돼요. 뭐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그냥 버리시고 그냥 누가 더 잘하냐 그 타이밍이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 그걸 아신다면 그 회사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1등하는 종목을 지금 찾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ETF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탑 1, 2, 3위 정도 투자를 하거나 근데 AI 관련된 반도체는 벌써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인텔 있으면 여기는 세 개 다 투자할 필요 없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 예. 왜냐면 요거는 보이니까.
예. 예.
근데 나머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ETF를 활용하거나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종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아시죠?
네.
예, 베타가 뭐 아무튼 정말 너무 높아요. S&P 500에 거의 한 두 배 넘어요. 세 배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감당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테슬라는 그냥 한 번에 왕창 다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 사 모으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AI 관련주라고 생각을 할 때 또는 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투자를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테슬라 201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전기차 될 거다 뭐 다들 모르겠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저도 뭐 잘 안 쳐다봤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2019년에 완전히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림이.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 파지티브가 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이때 사셨으면 그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탁 튀기 시작하는데 요게 18불이에요. 그리고 18불부터 얼마 갔는지 아시잖아요. 410불. 23배.
네.
그때가 흑자 전환할 때예요. 그때 사도 안 아쉽다는 거죠. 물론 훨씬 그 전에 2불 할 때 샀으면 좋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으로 와서 또 테슬라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확 튀어서 20배 간 이유가 뭐죠? 전기차에서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그 전기차가 팔리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디바이스 파는 겁니다. 아이폰으로 따지자면, 애플로 따지자면 아이폰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니까 주가 확 튄 거죠. 근데 애플의 주가가 완전히 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애플케이션이에요. 깔리고 나서.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기고 거기에 애플케이션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여기서 실적이 나올 거죠. 저희는 그 단가가 얼마냐면 200달러예요. 제가 지난번 2019년에는 18달러였고 지금은 그게 그 가격대가 2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서 200달러를 딱 뚫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다시 하죠. 이거는 지금은 좀 천천히 오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고 예, 시대를 변화시킬 종목이고 뭐 혁신의 아이콘 맞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테크 얘기가 많았어요. 보면은 지금 투자는 결국 빅테크인가요? 아니면 뭐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의 전체로 계산을 하시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더라도 빅테크가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30%가 넘죠. 이제 빅테크가 지금 S&P 500의 이익으로 계산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고 있어요. 1, 4분기만 딱 놓고 보시면은 S&P 500의 이익 증가가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YOY로. 근데 빅테크는 60몇 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0% 비중보다는 높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미국 투자를 100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빅테크가 3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30보다는 높아야 되고 뭐 심지어 저는 50까지도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져가시고. 근데 이거를 100 다.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한 50 정도 가져가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50을 가지고 뭘 사야 되냐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4월이 참 울퉁불퉁했습니다. 5월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투자 전략 5월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사람들께서 자꾸 셀인 메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말씀을 드렸고 4월, 5월 달에 이제 만약에 1월 달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4월, 5월 달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 자체로는. 그래서 바로 사시면 안 되고 저희가 4월, 5월 달에 10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4주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10주로 나눠서 매주마다 또 많이 빠지는 날 10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 다 마치는 전략으로 얘기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5월 15일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사실 3월 중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 4월 달께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아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거니까. 그리고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31일 날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좀 이제 완전히 바닥 잡고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셀린 메이가 아니라 5월까지 투자를 다 마치자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 4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4년 차고 선거 해이기 때문에 그때 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6, 7, 8 그리고 11, 12가 강해요. 그리고 오른 확률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6, 7, 8, 9, 10 그러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에 최소 10% 이상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있으시다면 6월 되기 전까지 다 투자하시고 근데 돈이 계속해서 벌리는 걸 투자하고 계시다면 그냥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11월까지 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